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아시아를 순방 중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중국에 도착해 2박 3일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이 기간 중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북핵 문제를 포함해 양국 간 교역 문제 등 현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첫날인 오늘 중국은 자금성을 전체 대관했으며 건복궁과 삼이당 등 비밀의 방문을 열고 만찬을 열었습니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창건된 이래 자금성에서 만찬을 대접받은 외국 정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입니다. 이 같은 중국 정부의 특별 대우에 대해 언론들은 국빈 방문 플러스라며 최고 수준의 예우라고 이날 보도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국 국회 연설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획득하려는 무기는 북한 정권을 더 안전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중대한 위험에 빠뜨리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카를레스 푸지데몬 카탈루니아 자치정부 전 수반을 비롯한 강요 일부 인사들이 스페인을 피해 벨기에에 머무는 가운데 샤를 미셸 벨기에 총리가 스페인 정부에 이들과 대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은 스페인 자치정부의 송환 요구와 관련한 재판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분리 독립을 추진해온 푸지데몬 전 수반 등은 스페인 중앙정부로부터 반역과 선동 등의 혐의를 받고 있으며 벨기에로 피신한 상황입니다. 이어 미셸 총리는 이날 자국 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화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정치적 혼란은 스페인에서 일어나는 일이지 벨기에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진보 성향의 미셸 총리는 카탈루냐 자치정부가 분리 독립을 추진할 당시 스페인 중앙정부 경찰의 과잉 진압 등을 비판해온 유럽 지도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미셸 총리는 또 푸지데몬 전 수반이 연후 유럽 시민들과 마찬가지로 벨기에에 체류할 수 있다면서도 벨기에 당국이 그를 초청한 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야당인 민주당이 어제 치러진 주지사 선거에서 압승을 거뒀습니다. 경합주로 분류된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에서 현직 부지사 출신인 민주당 랠프 노덤 후보가 공화당의 에드 길레스피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인터넷 트위터를 통해 길레스피 후보의 지지를 호소한 바 있습니다. 뉴저지 주지사 선거에서는 민주당 필 머피 후보가 공화당의 킴 과다노 현 부지사를 제치고 승리를 거뒀습니다. 머피 당선자는 전임 바락 오바마 대통령 행정부에서 독일 대사로 임명된 바 있으며 최저시급을 15달러로 올리는 등 진보적인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미국 백악관은 오늘 유엔이 최근 예멘에서 발생하는 분쟁과 관련해 이란의 역할을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란이 영내 야망을 위해 이러한 싸움을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날 성명에서 예멘 후티 반군의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미사일 공격은 이란 혁명수비대에 의해 가능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러한 공격은 영내 안보를 위협하고 분쟁을 막으려는 유엔의 노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사우디아라비아는 4일 예멘에서 발사된 탄도미사일을 수도 리야드 상공에서 격추했다며 공격 배후에 이란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은 예멘 후티 반군을 지원해왔지만 무기를 지원한 부분은 인정하지 않아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예멘 후티 반군의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최근 미사일 공격은 사우디의 침략에 따른 것이라고 오늘 주장했습니다. 또 상대방이 공격을 멈춘다면 예멘도 멈출 것이라며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과 이스라엘을 친구로 생각하고 이란을 적으로 생각하는 전략적 실수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이 알래스카에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대비하는 지대공 요격 미사일 배치를 마쳤다고 미 언론들이 미사일 방어청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로써 실전 배치된 미군의 요격 미사일은 총 44기로 늘어났습니다. 앞서 미국 미사일 방어청은 올해까지 44기를 실전 배치할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 5월 미국은 사상 처음으로 ICBM 요격 실험에 성공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지상 배치 미사일 방어 체계에 미사일 요격 기술을 현재 44개에서 64개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얀마 정부는 오늘 로힝야족 사태를 규탄한 유엔 안보리 성명이 방글라데시와의 난민 송환 협상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이었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11월 8일 수요일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합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국회 연설에서 핵미사일 개발이 김정은 정권의 체제 안전을 더 위협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The weapons you are acquiring are not making you safer. They are putting your regime in grave danger.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례적으로 북한의 독재 체제와 열악한 인권 상황을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미 은행 주택도시위원회가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개인과 기업을 제재하는 대북 제재 법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평양은 내일 오전에 맑다가 오후에는 구름이 낍니다. 평양 아침 기온은 1도, 낮 최고 기온은 12도입니다. 해상에도 구름이 끼고 바다의 물결은 동해 1.5에서 4m, 서해는 0.5에서 1.5m 사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공개적으로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획득하려는 무기는 체제를 더욱 안전하게 하는 게 아니라 중대한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우리를 시험하지 말라며 거듭 경고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국회 연설 주요 내용을 먼저 김영권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8일 한국 국회 연설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공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를 방문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북한 독재 수뇌부의 지도자에게 직접적인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것이라며 핵미사일 개발이 김정은 정권의 체제 안전을 더 위협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The weapons you are acquiring are not making you safer. They are putting your regime in grave danger.
김정은 위원장이 획득하려는 무기는 그를 더 안전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의 정권을 중대한 위험에 빠뜨리게 할 것이란 겁니다. 이어 이런 어두운 길로 내려가는 김 위원장의 행보는 그가 직면하는 위험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당신의 할아버지가 그렸던 낙원이 아니라 누구도 가서는 안 되는 지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North Korea is not the paradise your grandfather envisioned. It is a hell that no person deserves.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자행한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모든 범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북한에 훨씬 나은 미래를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북한 정권이 공격성을 끝내고 탄도미사일 개발을 중단하며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시작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강력한 힘을 통한 평화 유지를 강조하며 김정은 정권에 우리를 과소평가하지 말라. 우리를 시험하지도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Do not underestimate us and do not try us. We will defend our common security.
북한 정권이 과거처럼 미국의 자제함을 유약함으로 해석한다면 치명적인 오판이 될 것이란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현행 정부는 미국의 과거 정부와는 매우 다른 정부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미국의 도시들이 파괴의 위협이 되도록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협박받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은 갈등이나 대치를 원하지 않지만 결코 도망가지도 않을 것이라며 역사에서 버림받은 많은 체제는 어리석게도 미국의 결의를 시험했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나 동맹국이 협박받고 공격받는 것을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추구하는 최대의 압박 기조에 대해서는 중국과 러시아 등 모든 나라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고 북한 체제와의 외교 관계를 격화하며 모든 교역과 기술 관계를 단절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단념할 때까지 책임 있는 모든 국가가 힘을 합해 북한의 김정은 정권을 고립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어떤 형태의 대북 지원이나 공급을 부정해야 한다면서 모두가 북한이 야기한 위협에 함께 대응해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기다릴수록 위험은 늘고 선택의 공간은 적어지기 때문에 이런 공조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잔혹한 독재자로 칭하며 세계는 악당 체제의 위협을 더 이상 관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연설에 대해 많은 한국 국회의원들은 여러 번 박수를 치며 호응을 보였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에서 연설한 건 이번이 7번째입니다. 첫 연설은 지난 1960년 6월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했습니다. 이어 6년 뒤 1966년 10월에 린든 존슨 대통령, 1974년 제럴드 포드 대통령, 1979년 6월 지미 카터 대통령, 1983년 11월엔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연설을 통해 한국에 대한 미국의 굳건한 방위 공약과 동맹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조지 H.W. 부시 대통령이 유일하게 1989년과 92년에 두 차례에 걸쳐 한국 국회에서 연설했습니다. 가장 최근은 1993년 7월 빌 클린턴 대통령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으로는 여섯 번째, 연설 횟수로는 일곱 번째로 24년 만에 한국 국회에서 연설한 대통령으로 기록됐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공식 일정이 없던 비무장지대 DMZ 방문을 시도했지만 기상 악화로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8일 기자들에게 비무장지대 부근의 짙은 안개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탑승한 전용 헬기가 서울로 회항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샌더스 대변인은 안개가 거치면 두 번째 방문을 시도하려 했지만 기상 상태가 더 악화돼 계획을 접어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샌더스 대변인은 문재인 한국 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과 비무장지대에서 합류할 예정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두 대통령이 짙은 안개로 헬기 착륙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비무장지대 방문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헬기와 승용차를 통해 비무장지대로 향했지만 결국 안개가 거치지 않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회항을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정상회담에서 DMZ 방문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안해 계획됐다고 밝혔습니다. 샌더스 대변인은 미국과 한국 대통령이 사상 처음으로 함께 비무장지대를 방문하는 역사적인 순간을 기대했었다며 이런 노력은 미한동맹의 강력함과 중요함을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영골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례적으로 북한의 독재 체제와 열악한 인권 상황을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인권 유린 사례들을 조목조목 자세히 지적하며 한국의 상황과 비교하기도 했는데요. 이어서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A sky-top view of this peninsula shows a nation of dazzling light in the south and a mass of impenetrable darkness in the north.
하늘에서 보는 한반도는 남쪽에 있는 눈부신 빛의 나라와 북쪽에 뚫을 수 없는 어둠의 덩어리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빛과 번영, 평화의 미래를 추구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말은 8일 한국 국회 연설에서 강조한 것들을 그대로 함축하고 있습니다. 마치 북한 수뇌부를 상대로 연설을 하듯 연설 대부분을 눈부시게 번영하는 한국과 북한의 열악한 상황을 비교하며 북한의 빛으로 나올 것을 촉구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6.25 한국전쟁의 참화를 딛고 지구상에서 가장 부강한 국가의 반열에 올랐다며 여러 통계를 소개했습니다.
Today your economy is more than 350 times larger than what it was in 1960.
오늘날 한국의 경제는 1960년과 비교해 350배 성장했고 교역은 거의 1,900배 증가했으며 평균 수명은 53살에서 82살 이상이 됐다는 겁니다. 또 한국은 경제뿐 아니라 정치적 변화와 성장, 문민 대통령 배출, 세계적인 과학자와 공학자, 음악가, 운동선수, 세계 최고 수준에 달하는 대학 졸업률, 서울의 멋진 건축물들, 몇 달 후면 평창 동계올림픽을 개최하는 성공적인 국가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한국의 기적과 번영은 휴전선에서 끝나고 슬프게도 감옥 국가가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Workers in North Korea labor grueling hours in unbearable conditions for almost no pay.
북한 노동자들은 끔찍하게 긴 시간을 견디기 힘든 조건에서 거의 무보수로 일하고 최근에는 70일 연속으로 노동을 하든지 아니면 하루 휴식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는 겁니다. 또 노동자 가족들의 절반은 전기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고 5살 미만 영유아의 거의 30%가 영양실조로 발육 부진에 시달리는 등 계속 기아로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정권은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2년과 2013년에 2억 달러로 추정되는 돈을 더 많은 기념비, 탑, 동상을 건립해 독재자를 우상화하는 데 허비했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또 북한 정부의 수익은 체제에 대한 충성도에 따라 배분된다며 이 잔인한 독재자는 주민을 평등하게 대우하지 않고 저울질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의적으로 점수와 순위를 매기고 평가해 등급을 나눠 주민들을 차별하고 있다는 겁니다.
This cruel dictatorship measures them, scores them, and ranks them based on the most arbitrary indications of their allegiance to the state.
또 조부의 반역죄로 9살 소년이 10년이나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야 하고 한 학생은 김정은의 삶에 대한 세부 내용을 하나 잊었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구타를 당해야 하며 신문에 인쇄된 독재자의 얼굴에 실수로 얼룩을 묻히면 가족 전체가 수십 년간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전쟁 전에는 기독교의 거점이었던 북한이 이제 기도하거나 종교서적을 보유했다는 이유로 고문을 받아야 하는 종교 탄압국이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탈북 여성들과 자녀들의 인권 문제들을 자세히 언급하며 북한을 떠나고 나서야 삶이 어떤 것인지 깨달았다는 한 탈북민의 고백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Only after leaving North Korea did I realize what life was supposed to be. And so, on this peninsula.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역사의 실험실에서 벌어진 비극적 실험의 결과를 보고 있다며 이것은 하나의 민족, 두 개의 한국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스스로 국가와 삶을 꾸려 나가며 자유와 정의, 문명, 놀라운 미래를 성취했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지도자들이 폭정과 파시즘, 압제로 주민들을 가두고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독재자가 주민들에게 초래한 고통을 고려하면 왜 북한 정권이 이런 잔인한 남북한의 대비를 주민들이 알지 못하도록 필사적으로 막았는지에 대해 그리 놀랍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정권은 무엇보다 진실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외부 세계와의 접촉을 사실상 전면적으로 차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Because the regime fears the truth above all else, it forbids virtually all contact with the outside world. Not just my speech today.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자신의 연설뿐만 아니라 한국에서의 가장 평범한 삶조차도 북한에서는 금기시된다며 외국 매체를 소유한 것 자체가 범죄 행위로 사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주민들은 서로 감시하고 종교 집단처럼 통치되고 있다며 국가의 힘은 이런 폭군의 거짓 영광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강력하고 위대한 한국 국민이 이룬 진정한 영광에서 그 힘이 나온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 민족의 운명은 압제의 굴레에서 고통받는 게 아니라 영광의 자유 속에서 번영한다면서 모든 한반도의 사람들이 자유롭게 살 그날을 위해 기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미 상원 은행 주택도시위원회가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개인과 기업을 제재하는 대북 제재 법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법적 구속력을 더해 북한의 국제 금융망 접근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취지인데요.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상원 은행 주택도시위원회는 7일 새 대북 금융 제재 법안을 찬성 23표, 반대 0표로 가결했습니다. 북한에 억류됐다 지난 6월 내사 상태로 송환된 뒤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를 추모하기 위해 2017 오토 원비어 대북 금융제재법으로 명명된 이 법안은 이날 심의를 거쳐 전체 회의로 넘겨졌습니다. 상원은행위 민주당 측 간사를 맡고 있는 셔로드 브라운 의원은 표결에 앞서 북한의 지속되는 위험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Since we remain deeply concerned about North Korea's advancing capability and its pursuit of ballistic missile technologies to deliver these weapons of mass destruction. In addition,
북한이 대량 살상무기 개발 역량을 진전시키고 윈비어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등 인권 유리 행행도 지속하고 있어 이를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는 겁니다. 공화당 대표로 이번 법안을 발의한 패투미 의원은 북한의 최대 경제 압박을 가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This bill is designed to exert maximum possible economic pressure by imposing the mandatory secondary sanctions on financial institutions that permit the kinds of transactions that keep this regime propped up.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금융기관에 세컨더리 보이콧, 즉 3자 제재를 가하는 조치로 결과적으로는 북한이 국제 금융망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법안의 민주당 대표 발의자인 크리스 벤 홀런 의원은 그동안의 제재에서 더 나아가 구속력을 강제한 것이 다른 제재들과의 차이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More important is not just message. It tightens the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and puts some real teeth into them.
초당적 합의를 거쳐 마련된 이번 법안에는 북한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모든 개인이나 기업에 물리적 제재를 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미 정부와 대통령 행정명령,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명단에 오른 개인에게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 금융기관에 대해 미 재무부는 미국 내 금융계좌 동결 등 제재를 의무적으로 부과해야 합니다. 대북 제재를 이행하지 않는 미국 내 금융기관에는 민사 형사상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미국뿐 아니라 해외의 모든 개인과 기업은 북한과 거래하든지 혹은 미국 금융 시스템 접근을 포기하든지 둘 중 하나를 택하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셔루드 브라운 의원은 만약 북한과의 거래를 택한다면 반드시 처벌이 따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하원 금융위도 지난달 이와 유사한 새 대북 금융제재 법안을 처리해 전체 회의로 넘겼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네, 깊이 있는 보도로 한반도 문제를 살펴보는 심층 취재입니다. 이 북한은 경제 강국 건설을 위해 전력 문제 해결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 전문가들은 북한이 자체적으로 전력난을 해결하기 어렵다면서 대외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북한 전력난의 심각성과 해결 방안을 김현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최근 경제 강국 건설을 위해 전력 문제 해결이 절박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5월 당 간부들에게 전력 사정이 절박해 생산에 큰 지장을 불러오고 인민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연설했다는 겁니다. 김정은 정권 들어 전력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추진했지만 이례적으로 실패를 인정한 셈입니다. 북한의 전력난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 2001년 북한 주재 영국 대리대사를 맡아 평양 대사관 개설을 주도했던 제임스 호어 박사는 6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당시 평양도 극심한 전력난을 겪었다고 회고했습니다.
Electricity was in quite short supply, even in Pyongyang. There was major shortages in most parts of the city. Regularly.
북한 대부분 도시가 정기적으로 전력 부족을 겪었고 가로등조차 없었다는 겁니다. 또 매일 밤 도시 여러 곳에서 정전 사태가 이어졌고 지하철이나 버스도 운행을 멈췄으며 아파트 전체가 암흑 같았다고 호어 박사는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최근까지도 이어졌습니다. 지난 2013년부터 지난달까지 4년 동안 평양에서 근무한 토마스 피슬러 전 스위스 국제개발협력처 평양사무소장은 지난 2014년에서 2015년 경험한 북한의 전력난은 악몽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I remember 2014, 15. It was a nightmare. It was like I don't know 20 times making up.
평양 주재 외국 대사관에서조차 30분이나 1시간에 한 번씩 정전이 됐고 정전은 최소 30분에서 1시간가량 지속됐다는 설명입니다. 지난 2012년부터 평양과기대에서 치과 수업을 진행해온 익명의 교수도 VOA에 병원에서 치과 시술 도중 전기가 끊긴 뒤 30분 넘게 복구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은 적이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전력 상황이 처음부터 열악했던 것은 아닙니다. 일제시대 지어진 북한 지역 발전소들은 1940년대 한반도 전체 전력의 85%를 생산했습니다. 2014년 북한 에너지 지원 사업에 참여했던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 민간단체 노틸러스 연구소의 피터 헤이즈 소장은 1970년대 중반까지 북한 전력 상황은 남한과 비슷한 수준이었다고 말했습니다.
In the north, they raced with Soviet and Chinese backing at different times to build large-scale coal-fired power plants.
구소련과 중국의 도움으로 대규모 화력발전소와 수력발전소 건설에 박차를 가했었다는 겁니다. 1945년 해방 당시만 해도 전력이 풍부하던 북한이 이처럼 심각한 전력난에 직면하게 된 것은 1980년대부터였습니다. 구소련의 붕괴와 이로 인해 악화된 경제난으로 새로운 발전소 건설이 중단됐고 기존의 발전소도 개보수가 어려워지면서 제대로 가동할 수 없었습니다. 헤즈 소장은 현재 북한의 전력시설은 1980년대 후반 구축된 것으로 매우 낙후됐다고 지적했습니다.
But much of that is not available either because the generators don't work, the transmission system doesn't work.
북한 발전소들의 발전기와 송전선, 배전시설 등 관련 설비들의 노후화와 고장이 심각한 상태여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헤이즈 소장은 또 북한 전력망이 매우 비효율적이라며 노후화 등으로 주파수와 전압이 불안정해 고장이 잦고 손실도 크다고 말했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 북한 발전소의 생산 능력은 전체 가능한 생산 능력의 최대 10에서 20%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북한 대도시에서도 주기적으로 전력 공급이 끊기고 장기간 정전이 지속되고 있다고 헤이즈 소장은 지적했습니다. 오랫동안 북한의 에너지 분야를 연구해온 노틸러스 연구소의 데이비드 포니펠 연구원도 북한이 원래 전국적으로 통합된 전력망을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은 지역마다 단절돼 도시나 발전소 인근 이외의 지역은 전기를 공급받기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헤이즈 소장은 다만 최근 들어 북한이 전력 상황 개선을 위해 소규모 수력발전소나 풍력발전소를 건설하거나 태양전지판 설치 등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유엔 제재 등으로 석탄 수출길이 막혀 남아도는 석탄을 전력 공급에 사용해 북한 일부 지역에서는 전력이 다소 개선됐을 수 있다고 헤이즈 소장은 지적했습니다.
There is some evidence of slight improvement in recent years with building a bunch of new
하지만 이는 여전히 미미한 수준으로 주민들의 전력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설명입니다. 이에 따라 북한 주민들은 다양한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까지 평양에서 근무한 피슬러 전 스위스 국제개발협력처 평양사무소장은 평양 주민들뿐 아니라 지방에서도 태양전지판을 통해 전력 부족에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Many now in Pyongyang, but even outside, have solar panels. And batteries connected, you know, these car or truck batteries connected.
태양 전지판으로 충전한 전기를 자동차 축전지에 저장해 TV나 냉장고 등 전자제품 가동에 이용하고 낮은 전압에도 밝은 빛을 내는 발광소자 LED 전구를 많이 사용한다는 설명입니다. 헤이즈 소장은 단기적으로는 풍력발전용 터빈이나 LED 라이트,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방법을 통해 전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며 장기적으로는 북한이 새로운 전력망과 시설 등을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ost of it is junk. You put a bulldozer through most of it. The stuff that is most likely to be useful in the future will be the hydroelectric.
북한 대부분 발전소는 폐물이나 마찬가지고 그나마 계속 쓸 수 있는 것은 일부 수력 발전소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이마저도 발전기들이 낡아 대부분은 교체해야 할 것이라고 헤이즈 소장은 지적했습니다. 헤이즈 소장은 그러나 북한 자체적으로 발전소를 새로 짓거나 송전망을 개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대외관계 개선을 통한 자본과 기술 도입이 관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If the North Koreans prove to be more cooperative, then yes, you could envision some long-term strategies that would.
더 나아가 북한이 보다 협조적으로 나온다면 현재 단절된 중국과 러시아, 한국, 일본 등과의 가스관이나 전력망 등을 연결하는 장기적 전략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제안했습니다. 동북아시아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미국 조지타운 대학교 교수는 북한 당국이 주민들에게 이용한 만큼의 적당한 전기 사용료를 내게 함으로써 문제를 간단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y point is if the government just charged for electricity, it could solve its electricity problem very quickly. Because the
주민들이 낸 전기 요금으로 정부는 전력 시설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고, 주민들은 전기 요금을 많이 내지 않기 위해 더 효율적으로 전기를 이용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브라운 교수는 북한 정부가 각 가정에 전기 계량기를 설치해 전기 요금을 내게 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다며 이는 중요한 변화라고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슬린 북한 주재 초대 영국 대사 역시 북한 당국이 정책 우선순위를 바꿈으로써 전력 문제를 간단히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Use the money that they're putting into nuclear weapons development and put it into infrastructure to help 슬린 대사는 북한이 핵개발에 투입하는 돈을 전력시설 구축 등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 사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김현진입니다.
이 캐나다에서 난민 지위를 신청하거나 이 영주권을 신청한 탈북자들이 대거 추방 위기에 놓였다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서명운동 등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지만 마땅한 대책이 없는 상황인데요. 이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2년 캐나다에 도착해 난민 지위를 신청한 뒤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탈북자 하지연 씨는 최근 이민 난민국으로부터 받은 한 통의 편지 때문에 걱정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아직 난민 히어링을 할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봤고요. 그래서 제가 하겠다 그랬고요. 그러면 네가 한국에 못 가는 이유 이걸 대해서 그 스토리 말고 또 다른 내용이 있으면은 한 페이지 정도 더 써서 이렇게 히어링 11일 전까지 보내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 씨는 당국에서는 이미 난민 지위를 부여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려놓은 상태지만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편지를 보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 씨는 난민 심사를 계속하겠다고 밝힐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난민 심사를 포기할 경우 모든 서류가 국경관리국으로 넘어가고 그쪽에서 곧바로 추방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하 씨는 자신뿐 아니라 주위에 비슷한 사례들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그냥 다른 분들도 모두 뭐 여기서 열심히 애 키우고 또 일하시는 분들도 있고 서로가 바쁘니까 뭐 얘기도 잘 못하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 딱 이렇게 터지니까 얘기가 오고 가요. 그러면서 정말 한국에 갈 수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고.
캐나다 정부는 2012년 12월에 일반적으로 안전이 보장된 국가 출신자들이 난민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했고 한국에는 2013년 5월 말부터 적용됐습니다. 이후 한국을 거쳐온 탈북자들은 캐나다에서 난민으로 인정받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실제로 캐나다 이민 난민국이 지난 6월에 BOA에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에는 탈북자 218명이 캐나다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지만 2013년에는 13명으로 급격히 줄었고 2014년 1명, 2015년 2명으로 집계된 데 이어 지난해에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캐나다에서 난민 지위를 받았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2012년 9월에 캐나다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고 곧바로 영주권을 신청한 뒤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던 탈북자 A씨도 최근 이민 난민국으로부터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공개된 정보에 의하면 한국 정부는 해외에서 살고 있으면서 자발적으로 거주국가 또는 제3국의 국적을 취득한 경우가 아니면 북한에서 태어난 사람은 모두 한국 국민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이 같은 정보에 비추어 볼 때 A씨의 영주권 신청이 거부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A씨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착잡한 심경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요 캐나다에 와서 지금 한 6년 넘어 지금 살고 있는 상태인데 이게 지금 돌아가는 풍문 들어봐도 뭐 우리가 지금 통과가 안 되면 다시 뭐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는 어쨌든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지난 2008년 서울에 도착한 A씨는 3년 가까이 한국에서 살았지만 아이들이 학교에서 집단적으로 따돌림을 당하는 등 차별을 받는 모습을 보고 2011년 7월에 캐나다로 떠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차별받는 거에 대해서 그만해도 참고 살 수 있는데 어린 자식들이 그러면 차별까지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더더욱 힘들더라고요.
현재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는 아들 두 명과 함께 살고 있는 A씨는 특히 캐나다가 고향이나 마찬가지인 아이들의 장래가 매우 걱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캐나다의 탈북자 단체인 캐나다 탈북인 총연합회 김록봉 회장은 과거에도 가끔씩 이런 일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너무 급격하게 대규모로 진행돼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갑자기 그냥 기하 급수적으로 늘어났는데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지금 잡혀 있어요. 이거는 뭔가 큰 빅 체인지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김 회장은 최근 적어도 30가족 이상이 무더기로 이민국으로부터 편지를 받았다며 앞으로 계속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캐나다 이민 난민국은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최근 탈북자들에게 무더기로 편지가 발송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유엔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에 근거해 한국 국적이 부여된 북한 출신 난민 신청자들은 난민 보호에서 제외된다며 이는 많은 경우 망명 신청에 대한 부정적인 결정으로 귀결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탈북자들의 영주권 신청과 관련해서는 캐나다가 일반적으로 탈북자들의 정착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대부분의 탈북자들은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캐나다 정부는 한국이 이들을 위한 지속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간주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접근법은 유엔 난민기구의 접근법과 일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캐나다 토론토의 난민 변호사 사무실의 김주은 변호사는 이민 난민국이 최근 탈북자들에게 무더기로 편지를 보낸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어서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이제까지는 캐나다 정부가 이렇게 한 사람 한 케이스 한 케이스 이렇게 조사가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그게 뭐 시간도 오래 걸리고 뭐 그러니까 아마 그냥 탈북민들 이민 신청한 거를 그냥 다 묶어서 한 번에 처리하려고 이렇게 똑같은 편지를 이제 다 보낸 것 같아요.
김 변호사는 편지를 받은 탈북자들이 캐나다에 온 지 이미 몇 년씩이나 지나 어느 정도 정착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신청이 거부되면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어 탈북자들이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한국에 가면 핍박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지만 이는 쉬운 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캐나다에서 보기에는 한국은 그래도 민주적인 사회이고 좀 잘 사는 나라이고 경찰이나 뭐 그런 보안 정책이 그래도 좀 제대로 된 나라이기 때문에 당신이 한국에 가도 안전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선입견이 있거든요. 여기 판사들이.
김 변호사는 한국을 거쳐온 탈북자들의 경우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 인도주의 이민을 신청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 3년간 탈북자 10가족 정도의 인도주의 이민을 성사시켰다고 말했습니다. 탈북자 하지연 씨와 A 씨도 최후의 수단으로 인도주의 이민을 신청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하 씨는 인도주의 이민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20건 이상의 서류가 필요하고 한국에도 갔다 와야 하는데 그럴 형편이 될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캐나다 탈북인 총연합회 김록봉 회장은 인도주의 이민을 신청하면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전락해 추방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현 상황을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판단해 대책 마련에 부심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탈북자들이 이제 자기의 절박한 심정을 담아서 이제 이민 장관이나 트뤼도 총리한테 보낸 편지를 작성하게 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서명 운동을 해서 어떻게 좀 타개해 볼까 하고 지금 고심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 회장은 캐나다 정부에 자신들의 생각과 입장, 캐나다에 살아야 하는 이유 등을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저희 B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입니다.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이용 가능한 전화 많은 이용 바랍니다.
네, 세계의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입니다. 장량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어떤 소식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 한국 방문을 마치고 중국에 도착했는데요. 오늘도 이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소식 좀 자세히 다뤄보고요.
예.
미국 버지니아와 뉴저지에서는 이 주지사를 새로 뽑는 선거가 진행됐습니다. 관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1박 2일 동안 한국 국빈 방문을 마쳤죠?
네, 그렇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 중국으로 향하기에 앞서서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24년 만에 한국 국회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전날 평택과 용산의 미군 기지를 방문하고 문재인 대통령과 회담 후에 국빈 만찬에 참석한 데 이어서 이틀째 일정을 진행한 건데요.
예.
국회 연설에 앞서서 양국 정상이 함께 북한과 맞닿은 이 비무장지대의 판문점을 방문하려다가 이 짙은 안개 때문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탄 헬리콥터가 착륙이 여의치 않았던 관계로 두 정상의 이 동반 판문점 방문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예, 그랬군요. 자, 그리고 이제 국회에서 연설을 했는데 북한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했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핵과 미사일 도발을 지속하고 있는 북한 김정은 정권에 대한 이 경고 메시지가 주제였습니다.
예.
북한은 이 미국이 우리가 자제하고 있는 데 대해서 오판하지 말라, 미국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강조했는데요. 북한 인권 실태에 대해서도 맹비난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힘을 통해 평화를 유지하고자 한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이 35분 연설 가운데 22분을 이런 대북 메시지에 할애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한국 방문에서 자유무역협정 FTA 개정 협상을 신속하게 진행할 것을 강하게 촉구하지 않을까 이런 전망들이 많았죠.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작 국회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의 통상 문제를 거의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예.
FTA 개정 협상에 대해서 단 한 번 원론적으로 언급한 게 다였는데요. 전날 미군 기지를 방문한 자리와 문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도 FTA 개정 협상을 신속하게 진행할 걸 강조했기 때문에
예.
국회 연설에서 이 문제를 다루지 않은 게 좀 의외로 받아들여지고 네. 있습니다.
35분 동안 연설에서 북한에 대한 메시지가 22분이었습니다. 앞서서 얘기해 주신 대로. 그럼 네. 나머지 한 10여 분은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한국의 발전상을 거론했는데요. 그중에 그 한국 여성 골프 선수들이 세계 최고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라면서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소유한 골프장에서 진행된 US 여자 오픈에서 우승한 이 박성현 선수를 높이 평가했는데요.
이름을 직접 거론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 신문 워싱턴 포스트가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국회 연설을 골프장 홍보에 활용했다라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예.
국회 연설에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립현 충원을 참배했습니다.
네, 이제 한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트럼프 대통령 중국에 도착을 했는데 오늘 방중 첫날 어떤 일정을 소화했습니까?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도착 직후에 베이징 쯔진성 이 자금성에서 시진핑 국가주석과 차를 마시며 환담했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 부인 멜라니아 여사, 또 시재석 부인 펑리 위안 여사도 함께 했는데요. 앞서 한국과 마찬가지로 중국 정부도 이 트럼프 대통령의 현지 일정을 국빈 방문으로 예우하고 있습니다.
네.
시주석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국빈 방문을 열렬히 환영한다라고 인사를 하면서요. 지난 4월 이 플로리다 마라라고 리조트를 방문했을 때 환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즐거운 중국 방문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예. 중국 방문 목적이 무역 불균형 해소, 또 북한 핵 문제, 간단치 않은 주제들이 많이 놓여 있는데 일단 좀 가볍고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두 정상이 만남을 시작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미중 정상 간 한담에는 이 중국 문화에 관심이 많은 트럼프 대통령 외손녀 바로 아라벨라가 주요 화제 가운데 하나였는데요.
예.
트럼프 대통령은 휴대용 컴퓨터 아이패드에 담긴 동영상을 시 주석한테 보여줬는데요. 이 아라벨라가 중국어로 노래 부르고 이 한시를 읊는 모습을 담겼습니다.
예.
시 주석은 노래를 듣고 이 A+ 최고 점수를 줄 수 있겠다면서 뭐 아라벨라는 이미 중국에서 유명 인사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손녀 자랑으로 분위기를 좀 돋은 것 같은데
네.
그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외손녀가 중국에서 유명 인사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4월에 시 주석이 이 미국 플로리다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했을 때요.
예.
이 아라벨라가 시 주석 앞에서 중국 노래인 모리화를 부르는 장면이 바로 중국 관영 매체들을 통해서 소개됐는데
네.
당시만 해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 하나의 중국 정책의 의무를 제기하고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강성 강경 발언을 이어가면서 두 나라 관계가 어떻게 풀려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알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이 아라벨라의 노래와 함께 이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이 됐고요.
예.
이후에 미중 관계가 빠르게 대화 국면으로 진입을 했는데요. 중국에서는 인터넷을 중심으로 해서 이 아라벨라에 대해서 어린 외교 사절이다라는 별명까지 붙여줬습니다.
예.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서 시작됐습니다만 현안은 무겁습니다. 일단 통상 문제 주요 현안 가운데 하나죠.
네, 그렇습니다. 중국 기업들이 미국과 교육에서 보는 이 과도한 흑자, 다시 말해서 미국의 지나친 적자를 무역 불균형으로 규정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줄곧 시정을 요구해 왔는데요.
예.
오늘 중국에 도착한 직후에 양국 경제계가 90억 달러 규모의 경제 협력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예.
중국 신문망 보도에 따르면은요, 두 나라 주요 기업 대표들이 오늘 윌버로스 미 상무장관, 왕양 중국 부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우주항공과 생명과학, 스마트 제조업 분야 투자 협력에 관한 19개 협정문에 서명했습니다.
예.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중국 방문에는요, 이 우주항공을 대표하는 보잉, 또 주요 생명과학 기업인 제너럴 일렉트릭, 스마트 제조 업체인 웨이스팅 하우스 이렇게 한 40여 개 기업 최고 경영자들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 90억 달러 경제 협력 협약이라고 했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이 미국 기업들이 해당 산업 분야에서 중국에 진출해서 사업을 하고요. 또
네.
투자도 할 수 있도록 중국 당국이 시장을 연 겁니다.
예.
왕양 부총리는 오늘은 몸풀기에 불과하다면서 진짜 볼거린 내일 나올 거다라고 더 큰 뉴스를 예고했습니다.
예. 자, 그리고 또 중요한 문제가 북한 문제죠.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중국 방문 기간 중에 시진핑 주석한테 세 가지 대북 조치를 요구할 거라고 오늘 뉴욕타임스가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서 보도를 했는데요.
예.
한시적이라도 북한 원유 공급을 중단하고 중국 내 북한 은행 계좌들을 폐쇄시키는 한편 수만 명에 달하는 중국 내 북한 근로자들을 귀국시키라는 내용입니다.
예, 중국 측에서는 상당히 강경한 조치일 것 같은데 시진핑 주석이 이런 요구를 받아들일까요? 어떻습니까?
이런 구체적인 요구들을 시 주석이 어느 정도까지 받아들일지는 확실하지 않은데요. 시 주석이 북한 핵미사일 개발 대응과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점차 움직이고는 있지만 중국의 대북 정책이 근본적으로 바뀌긴 어려울 것으로 뉴욕타임스가 전망했습니다.
예. 하지만 이 북핵 대처와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무언가 합의를 내놓을 것으로 중국 측이 예고한 부분도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추이 첸카이 주미 중국 대사가요. 지난달 30일에 워싱턴에서 트럼프 대통령 방미 관련 브리핑을 했는데요.
네.
시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 더 진전된 합의에 이를 거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네.
두 정상이 이런 입장차를 어떻게 좁혀서 진전된 합의를 내놓을지 또 합의 내용은 어떤 것들이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현안들, 통상 북한 문제를 짚어봤는데 또 이번 만남이 미중 양국 간의 어떤 관계 설정, 큰 그림을 어떻게 그려나갈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제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시 주석이 지난달 말 진행된 19차 공산당 전국 대표대회에서요. 중국이 앞으로 국제사회 현안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는데요.
네.
2050년 이전에 부강한 강대국으로 자리 잡겠다는 비전도 공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세계 유일 초강대국인 미국과 함께 신흥 강국인 중국이 서로 공존하는, 서로 존중하고 공존하자는 이 신형 대국 관계를 최근 중국이 내세우고 있는데요.
예.
이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가 트럼프 대통령의 첫 중국 방문을 통해서 미중 관계가 신시대의 역사적인 새 기회를 맞았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미국 버지니아주 뉴저지주에서는 주지사를 뽑는 선거가 있었는데 결과가 나왔군요.
네, 그렇습니다. 두 곳 모두 민주당 후보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버지니아에서는 민주당의 랠프 노덤 후보가 공화당의 에드 길레스피 후보를 꺾었고요. 뉴저지에서는 필 머피 민주당 후보가 공화당의 킴 과다노 후보를 이겼습니다.
예, 버지니아주 지사 선거의 경우는 사전 여론조사로 결과를 예측하기 힘들 만큼 박빙이었다고 하는데 결국 민주당 노덤 후보가 이겼군요.
네, 그렇습니다. 여론조사와는 달리 실제 선거를 해보니까 차이가 좀 크게 났습니다.
네.
노덤 후보가 한 54%의 지지를 얻었지만 길레스피 후보는 45%를 얻는 데 그쳤습니다. 노덤 당선자가 승리가 확정된 뒤에 연설을 했는데요. 노덤 당선자는 혐오와 편견을 용납할 수 없다면서 정치가 미국을 분열시키는 걸 끝내자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이번 주지사 선거에서 승리한 사람들은 어떤 인물인가요?
네, 버지니아의 노덤 당선자는 의사 출신인데요. 현재 버지니아주 부지사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 후보였던 길레스피 후보는 공화당 전국위원회 의장을 지낸 사람인데요.
예.
한편 뉴저지주에서 이긴 필머피 후보는 독일 대사를 지냈고요. 킴 과다노 후보는 현재 뉴저지주 부지사를 맡고 있습니다.
예. 이번 선거 결과에 민주당은 한껏 고무됐겠군요.
네, 민주당이 특히 대선에서 경합주로 불리는 버지니아에서 승리함으로써 큰 힘을 얻어 는데요.
예.
이를 발판으로 내년 중간 선거에서 승리를 해서 공화당에 빼앗겼던 의회 다수당 자리를 탈환하겠다는 그런 보관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아시아 순방 중에 이 선거 결과 소식을 들었을 텐데 어떤 반응이 나왔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글을 올렸는데요. 버지니아의 에드 길레스피 후보가 열심히 뛰었지만 뭐 자신을 지지하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또 이번 선거에서 눈길을 끄는 그런 당선자도 있네요.
네, 버지니아주 하원 선거에서요 처음으로 이 성전 환자가 당선돼서 화제입니다.
예.
데니카 로엠 후보인데요. 올해 33살인데 현역 공화당 주 하원 의원을 꺾고 당선이 됐습니다. 또 버지니아주 하원 선거에서 민주당이 약진한 점이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예. 자, 세계는 지금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지역 날씨입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 오전에는 맑고 오후에는 구름이 조금 끼겠습니다. 평양 아침 기온 1도, 낮 최고 기온은 12도, 남포 아침에는 2도, 낮 기온 14도, 신유주 아침 기온 1도, 낮 기온 12도입니다. 중강 아침에는 영하 4도, 낮에는 9도가 예상되고요. 희천 아침 기온 영하 2도, 낮 기온 13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황해도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해주 아침 기온 2도, 낮 기온 14도, 용현 아침에는 0도, 낮 기온 15도, 개성 아침에는 1도, 낮에는 14도, 사리원 아침에는 1도, 낮 기온 13도가 예상됩니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 역시 대체로 맑겠습니다. 함흥 아침 기온 0도, 낮 기온 15도, 풍산 아침에는 영하 9도, 낮에는 8도, 청진 아침에는 1도, 낮 기온 11도입니다. 운기의 아침 기온 0도, 낮 기온 12도가 예상되고요. 삼지연 아침에는 영하 10도까지 내려가고 낮 기온 5도에 머물겠습니다. 해상에도 대체로 구름이 낍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1.5에서 4m, 서해는 0.5에서 1.5m 사이입니다. 지금까지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지역 날씨였습니다. 네, 11월 8일 수요일 뉴스투데이 3부 마칠 시간인데요.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아시아를 순방 중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중국에 도착해 2박 3일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이 기간 중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북핵 문제를 포함해 양국 간 교역 문제 등 현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첫날인 오늘 중국은 자금성을 전체 대관했으며 건복궁과 삼위당 등 비밀의 방문을 열고 만찬을 열었습니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창건된 이래 자금성에서 만찬을 대접받은 외국 정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입니다. 이 같은 중국 정부의 특별 대우에 대해 언론들은 국빈 방문 플러스라며 최고 수준의 예우라고 이날 보도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국 국회 연설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획득하려는 무기는 북한 정권을 더 안전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중대한 위험에 빠뜨리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씨 암살에 북한 대사관이 개입한 것으로 보이는 추가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오늘 말레이시아 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검찰 측 증인은 김정남 씨 암살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3명의 남성이 북한 대사관 직원이 구입한 차량을 이용해 사건이 발생한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 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공판에서 공개된 폐쇄회로 영상에 따르면 이들 북한인 용의자들은 북한인 용의자 리정철 소유의 차량을 타고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리정철 씨는 지난 2월 사건 당시 말레이시아 당국에 체포됐다 증거불충분 혐의로 풀려나 북한으로 돌아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당시 경찰 조사에서 리정철 씨는 북한 대사관 직원이 자신 명의로 대신 차량을 구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말레이시아 경찰 관계자는 북한 대사관의 해당 관계자에 대한 내용을 문의했으나 어떤 협조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이날 공판에서 밝혔습니다.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인도네시아인 시티 아이샤와 베트남 국적자 도안티 흐엉은 4명의 북한 남성과 공모해 지난 2월 화학무기인 VX 신경작용제로 김정남 씨를 암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카를레스 푸지데몬 카탈루니아 자치정부 전 수반을 비롯한 강요 일부 인사들이 스페인을 피해 벨기에에 머무는 가운데 샤를 미셸 벨기에 총리가 스페인 정부에 이들과 대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은 스페인 자치정부의 송환 요구와 관련한 재판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분리 독립을 추진해온 푸지데몬 전 수반 등은 스페인 중앙정부로부터 반역과 선동 등의 혐의를 받고 있으며 벨기에로 피신한 상황입니다. 이어 미셸 총리는 이날 자국 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화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정치적 혼란은 스페인에서 일어나는 일이지 벨기에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진보 성향의 미셸 총리는 카탈루냐 자치정부가 분리 독립을 추진할 당시 스페인 중앙정부 경찰의 과잉 진압 등을 비판해온 유럽 지도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미국 백악관은 오늘 유엔이 최근 예멘에서 발생하는 분쟁과 관련해 이란의 역할을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란이 역내 야망을 위해 이러한 싸움을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날 성명에서 예멘 후티 반군의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미사일 공격은 이란 혁명수비대에 의해 가능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런 공격은 역내 안보를 위협하고 분쟁을 막으려는 유엔의 노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사우디아라비아는 4일 예멘에서 발사된 탄도미사일을 수도 리야드 상공에서 격추했다며 공격 배후에 이란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은 예멘 후티 반군을 지원해왔지만 무기를 지원한 부분은 인정하지 않아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예멘 후티 반군의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최근 미사일 공격은 사우디의 침략에 따른 것이라고 오늘 주장했습니다. 또 상대방이 공격을 멈춘다면 예멘도 멈출 것이라며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과 이스라엘을 친구로 생각하고 이란을 적으로 생각하는 전략적 실수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이 알래스카에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대비하는 지대공 요격미사일 배치를 마쳤다고 미 언론들이 미사일 방어청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로써 실전 배치된 미군의 요격미사일은 총 44기로 늘어났습니다. 앞서 미국 미사일 방어청은 올해까지 44기를 실전 배치할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 5월 미국은 사상 처음으로 ICBM 요격 실험에 성공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지상 배치 미사일 방어 체계의 미사일 요격 기술을 현재 44개에서 64개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949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단파 11990kHz, 12110kHz로도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